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 부르시는 것은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을 할 사역을 할 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1절에 보면은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열두 제자를 부르신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러온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통제하는 권세를 이렇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단에게 사로잡혀 신음하는 자들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이런 권능을 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이런 사역을 시키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러한 사역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세력들이 악의 세력이 다 물러나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2절 3절 4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누구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능력 행하는 것도 복음을 전파되면서 그 복음이라는 선상 아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라는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그러면은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한 성경에서 5절에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되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는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의 고을이나 이방인의 길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그런 부분은 이스라엘 집이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을 먼저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들이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쳐서 그 다음엔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순서와 통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자, 우리가 포커스해 봐야 될 부분이 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을 통해서 참된 회복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한 나라, 한 지파, 한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이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이스라엘 집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집이 되어야 될, 구원받아야 될, 회복받아야 될 그런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맞다. 당한 그러한 책임이요 그러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그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 전파하는 자들은 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복음 전파자들로서의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9절 10절에 나옵니다.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하고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함을 믿으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의 삶의 걱정이나 근심으로 얽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정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파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포커스하고 우리가 전파해야 할 그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가 힘을 쏟아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복음 전파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전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하는 자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복음을 전한다. 11절에 어떤 성이나 말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이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서 그 복음을 결국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에 가서 자들에 가서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복음을 가서 전하여서 결국 또 복음을 확실히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 를 회복되어질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평안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는데 이 평안이 그들에게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샬롬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면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자들은 이 죄 문제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이 평안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복음 듣는 자들은 이 복음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14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말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먼지를 떨어버리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연연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다 떨어버리고 그냥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합당한 자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말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다시 한번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그런 반응에 너무 연연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결국 복음을 전파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이는 자를 그래서 찾아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한 그런 사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의 그런 자세, 중심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열심,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복음의 반응의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를 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을 찾고자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복음의 대사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불러주셨다는 이 부르심이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권능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들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또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회복으로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 참된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